VOA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6일 러시아군의 집중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북동부 하르키우 전선을 시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가진 총참모부와의 회의 뒤 텔레그램을 통해 하르키우 전선 상황이 극도로 어렵지만 여전히 통제되고 있다면서 부대 강화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등 회의 참석자들은 향후 며칠에서 몇 주 동안에 전황 전망과 위협, 이에 대응할 자국군 역량 등에 대해 보고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하르키우 전선 시찰은 러시아군이 최근 이곳으로 진격하면서 새 전선이 형성된 이후 보우찬스크 등 총 12곳을 점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하르키우 상황이 악화하자 예정됐던 해외 순방을 연기하고 하르키우 시찰에 나섰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5일 드미트로 쿨레바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20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군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비롯한 방공 체계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전선에서 점령 지역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고 어제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러시아군이 이 지역 흘라보케와 루키안시를 추가 장악했다면서 지난 10일 하르키우 전선 진격 이후 점령 지역이 총 12곳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로 라주트킨 우크라이나 국방부 대변인은 보우찬스크 마을에 러시아 보병 부대가 진입했다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일들 일부를 격퇴했지만 마을 북부와 북서부 외곽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 전황보고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맹공으로 우크라이나군은 보우찬스크로부터 남동쪽으로 80km가량 떨어진 쿠피안스크 인근으로 병력을 재배치했습니다. 러시아의 보우찬스크 점령은 지난 10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제2도시가 있는 하르키우를 침공해 새 전선을 형성한 이후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전과가 될 전망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전쟁이 끝난 뒤 가자지구를 군사통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주장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군사적으로 가자지구를 통치하지 않을 것임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이스라엘의 비적대적인 팔레스타인인들의 가자지구 통치를 위한 계획을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려고 했지만 전시 내각에서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전후 가자지구 논의에 앞서 가자지구의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하마스 제거라는 목표는 변명의 여지 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부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날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자리에서 가자지구의 혼란으로 가득할 것으로 보이는 무정부 상태와 공백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 남부 라파와 북부 자발리아 등 곳곳에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개전 이후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는 이날 현재 최소 35,233명, 부상자 수는 79,141명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이 어제 전화회담을 갖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 석방을 보장하고 가자지군의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 경감을 도울 수 있는 즉각적 휴전 달성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또 가자지구에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 중인 노력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중동에서의 분쟁 확대를 막고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스마일 하니예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는 이날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교착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하니예 최고 정치 지도자는 방송 연설에서 최근 하마스가 동의했던 카타르와 이집트의 중재안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대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대학 평가 센터가 13일 발표한 2024 세계 대학 순위 자료에 따르면 우리 세계 최고의 대학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입니다. 두 번째가 MIT라고 부르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그리고 그 다음이 스탠퍼드 대학,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다시 미국의 프린스턴대, 컬럼비아대, 펜실베니아대, 그리고 예일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순입니다. 세계 대학 순위를 매기는 기관은 여러 곳이 있고요. 또 평가하는 기준도 조금씩 다른데요. 이번에 하버드를 세계 최고로 꼽은 세계 대학 평가센터는 설문조사나 대학이 제출하는 자료가 아니라 교육 성취도, 졸업 후 취업 가능성, 교수진, 연구 실적 등을 기준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상위 2,000개 대학을 평가한 겁니다. 자, 국가별로 보면 미국 대학의 성적이 제일 좋습니다. 상위 10개 대학 중에 8개가 바로 미국 대학이고요. 평가 대상 2,000곳 중에는 329개 대학이 미국에 있습니다. 중국은 칭화대가 세계 43위에 오르는 등 상위 2,000개 대학 안에 무려 324곳이 있습니다. 일본은 13번째 자리에 있는 도쿄대학을 필두로 상위 2,000개 대학 안에 110개 대학이 이름을 올렸고요. 한국은 서울대학교가 30위네요. 그리고 60개 대학, 60개 대학이 세계 대학 순위평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러시아의 최고 대학 모스크바 주립대학은 233번째 자리에 있습니다.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의 멜버른 대학이 최고고요. 남미에서는 브라질 상파울로 대학이,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대학의 순위가 제일 높았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복입니다.
나의 삶 너무 잘하고 탈북인들도 저렇게 우리 문화랑 다르지 않구나.
네, 음악을 배우면서 또 즐기면서 남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탈북민이 한국에 잘 정착할수록 돕게 하는 그 기타 교실이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5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지금은 아침 9시 8분이 조금 지났고요. 현재 기온은 19도, 아주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5월 17일 금요일 북한, 모든 지역 대체로 맑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3도고요. 낮 최고는 19도에서 28도 사이입니다. 바람은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를 제외한 북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적으로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평양이 10도에서 시작하고요. 신의지도 10도, 개성 9도, 함흥이 8도, 원산 12도입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가 11도, 중강은 5도, 해산 3도. 낮에는 평양이 27도까지 오릅니다. 함흥과 중강과 원산의 낮 최고도 27도입니다. 신의주와 개성은 23도고요. 청진의 낮 최고 21도, 해산은 2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2m, 먼바다는 오전에 물결이 4m까지 올라갑니다.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도 1.5m까지 일겠습니다. 5월 17일 금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관계를 심화하기로 선언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의 구호품 반입을 위한 임시부두 건설이 마무리되고 곧 이 구호품 이송이 시작될 것이라고 미국 정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타이완 총통 취임식에 비공식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먼저 중국에 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 얘기부터 보죠. 자 16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군요.
네, 중국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이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회담했는데요. 두 정상이 공동성명을 내고 양국 간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네,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 끝내고 기자회견도 같이 했죠?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회견 모두 발언해서 양국이 상호 신뢰와 지지를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간 협력 관계가 상호 존중과 이익의 합일에 기반을 두어왔다면서 양국이 서로를 동등하게 대했고 협력 관계가 상호 충족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시 주석은 상호 존중, 공동 이익을 얘기했는데 푸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은 자신이 새임기를 시작한 뒤 첫 번째 해외 방문지가 중국인 게 당연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따뜻하고 우호적인 환영에 감사한다면서 시 주석과의 회담이 실용적이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양국 사이의 그 협력 내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시 주석은 먼저 이 과학 분야 협력망의 기초를 세우고 국제산업과 공급망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두 나라가 평화적인 핵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에너지 협력 심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이 에너지가 러시아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국제 현안이나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어떤 얘기들을 했을까요?
네, 푸틴 대통령은 많은 국제 또 지역 문제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접근이 비슷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국이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시행하며 이 국제 기관들의 탈정치화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 주석은 현재 진행 중인 팔레스타인 분쟁에 관해서 언급했는데요. 이스라엘과 가자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이스라엘 가자 전쟁과 관련해서 새로운 안보 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시 주석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하는 중국의 노력에 감사하며 양측이 해당 위기의 정치적인 해결을 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회견에서도 비슷한 얘기했었죠.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 회견에서 이 중국이 지난해 내놓았던 12개 항의 이 우크라이나 평안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러시아가 대화에 열려 있지만 이 협상이 이 모든 분쟁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기자회견 말고 이 두 나라의 공동성명에는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네, 공동성명이 7천자에 달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우크라이나와 타이완 문제에 관한 항목이 먼저 눈에 띕니다. 성명은 우크라이나와 타이완에서의 이 전략적인 안보 균형을 흐트러뜨리려는 이 미국의 시도들에 대한 이 두 나라의 깊은 우려를 강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뭐 우크라이나와 타이완 문제에서 이 미국이 개입하고 있다는 뭐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성명은 먼저 이 러시아와 중국은 우크라이나 분쟁이 장기화하고 이 통제 불능 단계로 확대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은 주권과 영토 통합성을 확보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을 지지하고 러시아 국내 문제에 대한 외부 개입을 반대한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며 이 모든 형태의 타이완 독립을 반대한다는 이 러시아의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와 중국은 현재 유럽연합 등과 함께 자신들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미국에 맞서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성명은 특히 이 세계 여러 곳에 배치돼서 러시아와 중국을 위협하는 이 미국 미사일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 또 이 군사 분야에서 신뢰와 협력을 한층 심화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 합동 군사훈련 규모도 확대할 것이라고 성명은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나라의 그 경제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성명이 어떻게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민간 핵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국이 상호 무역이나 금융 그리고 여타 경제활동에서 러시아 루블화와 이 중국 위안화의 사용 비중을 늘릴 것이라고 성명은 전했습니다. 아, 그 밖에는 이 민간 항공기와 자동차 생산, 야금, 철광석 채굴, 화학 산업과 산림 산업 등을 포함한 부문에서 이 협력 수준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성명은 전했습니다.
자, 가자 지구로 가겠습니다. 미국 육군 공병대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앞바다에 만들던 임시 부두. 이 임시 부두가 완공돼서 곧 가동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국제 개발처 USAID의 딘 디카우스 대응 책임자가 15일 브리핑에서 기자들한테 이 가자 지구로의 구호물자 반입량을 늘리기 위해 만든 임시부두의 건설이 완료됐다고 전했는데요.
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이 임시부두가 며칠 안에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가자 지구 앞바다의 임시부두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명령으로 건설이 시작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에 명령했는데요. 그런데 비용이 최소한 이 3억 2천만 달러가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구호물자가 그 임시부두를 통해서 어떻게 가자지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지중해에 있는 나라죠. 이 키프로스에 모아둔 이 물자를 상선들이 이 가자 해안에서 몇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이 닻을 내린 임시부두로 이송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다섯에서 열다섯 트럭분의 물자를 실을 수 있는 이 작은 이 미군 선박들이 이걸 싣고 이 해안에 고정된 이 몇백 미터 길이의 부유식 통로로 이송을 하면은
네.
여기에서 트럭들이 이 통로를 타고 해변에 있는 야적장에 구호물자를 아. 내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일단 해변에 구호품이 내려지겠죠? 누가 배분을 합니까?
네, 미 중부사령부는 UN의 세계 식량 프로그램 이 WFP가 주로 이 작업을 책임질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군이 임시 부두를 만들기는 했는데요. 이 미군 병력이 이 가자 해변에 상륙하지는 않습니다.
예. 자, 국제사법재판소 관련 소식이 있네요. 이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번 팔레스타인 분쟁 관련 요청을 심리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최근에 이스라엘군이 이 가자지구 라파에서 철수하라고 명령해달라고 이 ICJ, 국제사법재판소 측에 요청했는데요.
네.
ICJ가 16일 오후에 이 요청을 심리합니다. 남아공 측은 이 해당 요청을 보내면서 이스라엘군의 라파 침입이 가져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법정에서 이스라엘군의 즉각 철수와 군사 공격 중단 그리고 국제 관리들과 조사관 기자들의 방해받지 않는 접근 허용 등을 법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지난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을 제소한 거죠.
네, 지난해 12월에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 이 집단 학살 혐의로 ICJ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ICJ가 올해 1월에 이스라엘 측의 집단 학살을 방지하고 가자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네네. 자, 그런가 하면은 전쟁 이후에 가자 지구를 누가 통치를 할 것인가 그 주체를 두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스라엘 총리를 비난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장관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통치할 계획은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할 것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촉구했습니다.
네.
갈란트 장관은 계획 수립의 실패가 이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민간 통치와 관련해 이스라엘을 위험한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그동안 가자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그곳을 직접 관할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갈란트 장관은 이 가자 직할 통치가 이 전략적 군사적으로 그리고 안보 관점에서도 이스라엘의 부정적이고 위험한 선택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이 가자 통치를 주도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네.
이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갔던 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이 이 가자 지구의 미래에 대한 이 명확한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이 혼란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이 무정부 상태와 공백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타이완 총통 취임식 관련 소식입니다.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미국 정부가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군요.
네, 다음 주 월요일인 20일에 이 타이완의 수도인 타이베이에서 이 라이징 더 총통 당선자 취임식이 열리는데요. 이 미국 정부가 15일 이번 주말에 타이완에 이 비공식 대표단을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정부가 보내긴 하지만 이게 비공식 대표단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백악관 관리들 말을 들어보면요. 이 대표단에 이 두 명의 정직 관리 또 민간인 학자 한 명이 포함되는데요. 이 현지 관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부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대표단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이 총통 취임식에 이 전직 관리들과 민간인으로 꾸려진 대표단을 보내는 건 미국 정부의 오래된 관행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중국은 타이완을 중국의 영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완의 총통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이 현 타이완 집권당이죠. 민진당, 이 민주진보당은 이 타이완 독립을 추구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타이완과 중국 사이의 골이 더 깊어졌는데요. 특히나 지난 1월에 치러졌던 16대 총통선거에서 이 민진당의 라이칭도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 타이완의 태도에 앞으로도 별 변화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는데 자, 미국 쪽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백악관 관리는 미국 대표단이 미국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서 타이베이에 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타이완은 영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의 전범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쪽의 반응을 보게 되는데요.
네, 류 펑이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이 앞서 14일에 중국 정부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국이 5월 20일 새로운 타이완 정부를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지가 향후의 양안 상황 또 미국과 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 측에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대통령 약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미국의 비공식 대표단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대응할지 이 부분은 얘기하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 미국 정부 관리는 중국이 추가적으로 군사적 압력이나 강요로 대응할 것을 택한다면은 중국이 도발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중국과 타이완, 이 양안 관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이견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이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현 상태에 있어서 일방에 의한 어떤 변화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과 이 공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이 타이완의 가장 강력한 동맹인데요.
네.
이 미국이 지난 1979년에 만든 타이완 관계법에 따르면 이 미국 정부는 타이완이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번 주 가장 큰 뉴스는 아무래도 미국이 전기차를 비롯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대규모 인상 발표였는데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죠?
네.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전지 등 중국산 일부 제품에 대한 이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백악관이 내놨습니다.
네.
이 해당 품목들이 주로 중국이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분야인데요. 이 미국 정부가 이 중국의 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이유로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현행 이 25%에서 100%로 대폭 이 관세율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여기에 반발하면서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뉴스 어떤 겁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6월과 9월 두 차례 TV 토론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의 공식 후보로 지명받기 전에 토론회가 열리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해외 선거 개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미 정보당국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소매 판매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소 둔화하고 있다는 미국 노동부와 상무부 발표 전해드립니다.
예.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11월에 대선이 열리는데요. 민주공화 이 양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첫 텔레비전 토론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두 후보가 오는 6월 27일 CNN 방송이 주최하는 TV 토론에 참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이어 오는 9월 10일 ABC 방송이 제안한 토론에도 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TV 토론의 결정 소식이 좀 갑작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네, 15일에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곧장 화답하면서 토론이 성사됐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동영상에서 트럼프는 2020년 대선 당시 두 차례 토론에서 졌고 이후로 토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며 지금은 또 마치 나와 다시 토론 하고 싶다는 듯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토론을 두 번 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 재판 휴정일이 수요일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날짜를 정하자 수요일엔 한가하다고 들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제안에 트럼프 전 대통령 반응 어땠습니까?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제안대로 6월과 9월 두 차례 걸쳐 토론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의향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두 번 이상 토론을 추진한다며 매우 큰...
네, 자... 기침이 지금 멈추질 않네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토론회 제안에 이렇게 반응을 했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는데 제안대로 6월과 9월 두 차례 걸쳐서 토론할 준비가 돼 있다. 의향도 있다. 그리고 두 번 이상 토론을 추천한다. 아주 큰 장소를 제안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아마도 바이든은 군중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 그러면서 조 바이든은 내가 만나본 최악의 토론자다. 그는 두 문장을 합치지도 못한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토론의 패배자라고 지칭을 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최악의 토론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직 전직 두 대통령 4년 전에 이어서 다시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됐는데 이 두 사람이 합의가 이루어지자 CNN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텔레비전 토론의 날짜를 6월 27일로 발표를 했고요. 관중 없이 스튜디오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발언할 때 마이크를 꺼둘 것인지 각 주제에 관한 토론 시간이 어느 정도 될지 세부 내용은 다음에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김현숙 기자 괜찮으신가요?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텔레비전 토론을 먼저 제안한 것이 이게 또 의외라는 반응이더라고요.
네. 자, 4년 전 TV 토론회가 매우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29일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 재임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바이든 대통령이 첫 TV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네.
막말과 끼어들기로 토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바이든 대통령 발언 순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끼어드는 일이 많았는데요. 흥분한 바이든 대통령은 좀 뭐 닥쳐달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급기야 사회자인 크리스 월러 씨가 나서서 두 사람에게 경고했는데요. 4년 전 상황 들어보시죠.
You're talking about 2 million people.
You're not president, people president, I'm the moderator of this debate. I'm please let the vice president talk.
Good.
네. 자, 윌러스 씨가 내가 이 토론회 사회자니까 내 말 좀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토론이 끝날 때까지 당시 상황이 생각이 나는데요. 끼어들기, 말 끊기 이게 계속됐던 거죠. 하지만 4년 후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먼저 토론을 제안한 거네요.
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에 제안한 이유 중 하나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견제로 꼽았는데요.
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 이 형사 기소된 사건이 3건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
오늘 김현숙 기자의 목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네요. 제가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형사 기소된 사안이 3건이 더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명예스러운 기록들을 유권자들에게 상기시키기를 원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느라 분주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로 이 토론에 응한 것이 또 눈에 띄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을 통해서 여러 쟁점에 있어서 자신이 더 나은 지휘권과 통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기 원한다. 이런 분석이 또 나오고 있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고령이라는 점을 늘 지적해왔는데 뭐 졸리는 조 이렇게 부르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늙고 무기력하다고 말해왔는데 이 텔레비전 토론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4년 전 1차 토론회를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때가 9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선 토론 일정은 지금 6월로 잡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TV 토론회가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아직 당의 공식 후보 지명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공화당은 오는 7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민주당은 8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공식 선출합니다. 자, 이렇게 전당대회를 통해 각 당의 공식 후보가 지명되고 나면 토론회를 여는 것이 관례였죠.
이 대선 후보 토론회를 주최하는 기관이 또 따로 있었죠.
예, 초당적 비영리 기관인 대선 토론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미국 대선 후보들은 지난 1988년부터 이 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가해 왔는데요.
네.
준비위는 오는 9월 16일, 10월 1일, 10월 9일에 대통령 후보 토론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가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는 참여하지 않고 일정을 훨씬 앞당겨 TV 방송사 주간의 토론회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예. 왜 대선 토론위원회의 토론회는 두 후보가 응하지 않은 겁니까?
네, 두 후보 모두 위원회의 토론 계획에 불만을 표해왔습니다. 특히 9월 중순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우편 투표나 부재자 투표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토론의 일정에 불만이 컸는데요. 바이든 캠프 측은 토론을 좀 더 일찍 개최하면 조기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유권자들이 후보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후보자들 역시 대선 막바지 선거운동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네. 자, 두 사람이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그 상황에서 텔레비전 토론에 응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 토론이 정말 열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15일 CNN 방송과 ABC 방송은 토론 일정과 함께 각 토론의 사회자까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토론회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난 2020년 대선을 앞두고도 총 3번의 대선 후보 토론회가 계획됐는데요. 2차 토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현정 토론회가 아닌 화상 토론회로 변경됐고요.
그렇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취소됐었습니다.
예. 자, 지금 미국 대선에 트럼프 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말고도 제3의 후보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무소속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현재로서는 6월에 있을 CNN 토론에 바이든, 트럼프 두 후보만 참여할 걸로 보입니다. CNN은 토론 참여 조건으로 선거인당 270명을 확보하는데 충분한 주의 투표용지 이름을 올리고 최소한 4개의 전국 여론조사에서 15%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토론회 전까지 케네디 후보가 자격을 갖추게 될지는 불확실합니다. CNN 방송은 바이든 트럼프 두 후보 모두 케네디 후보를 경계하는 상황에서 조기 토론은 케네디 후보와 같은 제3의 후보를 빨리 출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기침이 지금 멈추지 않은 김현숙 기자 대신해서 박영서 기자가 급히 도착했습니다. 네, 알아보죠. 대선 후보 간 텔레비전 토론회 일정이 나오는 등 지금 미국 대선 경쟁이 본격화하고 네. 있는데 이런 가운데 외부의 선거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 정부를 비롯한 외부 세력이 인공지능 이 AI를 활용해서 미국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미국 정보 당국자들이 경고했습니다. 당국자들은 이들 세력이 AI를 이용해서 온라인에 선거 관련 허위 정보를 퍼뜨림으로써 유권자를 오도하고 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어디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네, 에브리 헤인스 국가안보국장과 정보당국 고위 관리들이 15일 이 상원 정보위원회 선거보안 청문회에 참석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네.
예, 헤인스 국장은 러시아를 비롯해서 중국, 이란 등이 올해 미국 대선에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허위 정보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가 우리 선거에서 가장 활성화된 외국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헤인스 국장은 또 이런 영향력 작전에 있어서 러시아 정부의 목표는 미국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화하고 미국의 사회 정치적인 분열을 가중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을 저하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미국 선거에 개입한다는 건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는 이미지라든지 영상을 제작하는 게 아주 쉬워졌는데요. 이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가짜 콘텐츠를 퍼뜨리겠다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런 허위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는 국가가 운영하는 매체를 비롯해서 허위 콘텐츠를 빠르게 퍼뜨릴 수 있는 가짜 계정 또 온라인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 등이 포함됩니다.
네, 실제로 뭐 미국의 정보 당국에 포착된 움직임도 있습니까?
네, 최근 몇 달 동안에 러시아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이민 문제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네,
예, 유권자들의 분노를 일으키려는 의도로 이민의 영향을 과장하는 게시물을 퍼뜨린 겁니다. 또 중국의 경우는 최근 의회가 중국의 모기업이 있는 손전화 앱 틱톡에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 유출 우려가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헤인스 국장은 중국에 대해서 그들의 활동을 계속 감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가 보편화하고 있다는 점이라고요?
맞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러시아나 중국, 이란 외에도 다른 국가나 심지어 이 국내 단체에서도 허위 정보 유통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마크 워너 위원은 기밀 해제된 정보 평가를 통해서 쿠바와 베네수엘라, 이슬람 무장세력, 또 다양한 해외 활동가들, 사이버 범죄자들이 미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걸로 확인됐다고 말했는데요. 선거 개입을 포함해서 해외의 악의적인 영향력의 진입 장벽이 거의 사라졌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15일 상원 정보위원회 선거 보안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또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까?
네, 해외 공격 세력이 주나 지방 선거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다는 위험도 지적됐습니다.
네,
예, 투표 결과를 바꾼다거나 투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정 선거를 시도한다는 겁니다.
네, 자, 미국의 정보 당국은 이런 위협을 어떻게 대처? 하고 있습니까?
네,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인프라 보안국의 젠 이스털리 국장은 이 선거를 훼손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능력을 경고하면서도 이 선거 인프라가 이보다 더 안전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털리 국장은 올해 선거가 역대 가장 안전한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 지방선거 관리자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짧게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기준금리 전망 알아볼 텐데요. 물가 상승세와 소비 판매가 지금 다소 둔화되고 있다고요.
네. 미국 상무부가 15일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3월과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수준인데요. 3월 소매 판매 증가율도 당초 0.7%에서 0.6%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결정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미국이 독립한 이후 새로운 헌법을 만들면서 중앙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권한, 그리고 연방과 주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토론 끝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결국 연방제를 채택했고 그 연방제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제의 특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789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헌법은 연방제 통치 아래 있는 주들의 연합인 미합중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A를 탄생시켰습니다. 미국 연방의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연방헌법을 설명하면서 헌법의 구체화한 근본 개념의 하나로 연방주의를 들었습니다. 연방의회는 연방주의를 중앙정부와 주정부 사이 권한의 구분과 공유에 관한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 조사국은 지난 2000년에 펴낸 보고서에서 정치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존 딜룰리오를 인용해 주권이 둘 이상 수준의 정부 사이에 공유돼 어떤 문제에서는 중앙정부가 가장 우위에 있고 다른 문제에서는 주나 지역 정부가 최고 우위에 서는 정부 체제가 연방주의라고 기술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해당 보고서에서 연방제 통치의 세 가지 특징을 들었습니다. 먼저 동일한 영토와 시민에 대해 동시에 행동하는 하나 이상 수준의 정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제는 헌법이 승인한 연방정부와 50개 주로 구성됩니다. 반면 주 안에 있는 지방정부들은 연방헌법이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연방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 정부의 규제와 입법 권한은 주 헌법에서 파생됩니다. 미국 연방제의 두 번째 특징은 중첩될 수 있지만 각 정부의 자체 권한과 권한 영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방헌법은 연방정부에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주와 국민에게 유보하며 세금 징수 권한을 포함해 주정부와 연방정부 사이에 공유되는 몇몇 공동 권한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방이나 주정부 등 어떤 정부도 서로 상대를 없애지 못합니다. 의회 조사국은 19세기에 벌어졌던 남북전쟁이 노예제도뿐만 아니라 연방을 해체하거나 연방법을 무효로 하는 권한을 포함하는 주의 주권 문제를 두고 벌어진 전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제의 특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고향이 어디든 나이가 얼마든 상관없이 누구나 기타를 배울 수 있는 곳이 한국 서울에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또 각자의 재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영어와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에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는 프라이밍 사관학교라는 곳이 최근에 기타 교실도 열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기타 교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영원 기자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이 꽃빛빛사.
기타 교실의 박성철 강사와 탈북민 수강생이 나의 살던 고향은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의 수준에 맞춰 1:1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프라이밍 사관학교의 기타 교실은 올해 처음 생겼다고 합니다. 먼저 그 자세한 소개 프라이밍 사관학교 한승희 대리에게 들어봅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주로 지식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정서적인 필요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플룻을 한번 했었어요. 플룻도 했고 했는데 주로 학생들은 피아노를 또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피아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제 피아노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증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플룻은 또 자원봉사 선생님 계셨다가 또 가시는 바람에 이제 그만하게 되어서 참 아쉬웠었는데 저희 새로 부임하신 실장님이 또 기타에 아주 출중한 또 능력을 갖고 계셔가지고 기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탈북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고자 기타 교실을 열면 좋겠다 그래서 열게 되었습니다.
실장의 재능 기부로 진행되는 기타 교실인데요. 이 수업은 탈북민뿐만 아니라 한국 출신의 수강생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또 한국인 분들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탈북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그리고 또 탈북민들도 우리나라 동요라든지 또 노래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를 수도 있고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이 기타 교실을 통해서 남북한이 서로 알고 또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탈북민 학생뿐만 아니라 또 남한 분들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가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다 함께 모여 기타를 연주하는 장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는데요. 그래서 이 수업에는 이 출신과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로는 한 5에서 10명 안팎이에요. 이제 다 수준차가 있어서 먼저 시작하신 분이 있고 나중에 오신 분이 있어서 1대1로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올라오면 저희가 함께 묶어서 할 예정이에요. 여기 오신 탈북민들의 연령이 참 다양하거든요. 근데 저 입장에서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이제 앞으로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런 고민들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기타를 배우시면 또 노후에도 악기를 연주하면서 또 삶의 기쁨도 누리시고 또 시간 사용에도 많은 질이 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튼 젊은이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제한 없이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프라이밍 사관학교가 기타 교실을 운영한 지 이제 두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수업을 개설하고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승희 대리 또한 뿌듯함을 느낍니다.
우선은 이 시간이 너무 신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언제든지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면 수업 끝나고 나서 기꺼이 가르쳐 주시고요. 또 학생들의 표정도 보면 너무 밝고 또 이게 이렇게 치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다 푸는 것 같아요. 이 악기 연주를 통해서. 그리고 참 열망이 대단해요. 열망이 대단해서 학생들이 습득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배우는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흐뭇함을 느끼고 강사분이 항상 상주하셔서 저희 학생들이 참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어요.
기타 교실의 박성철 강사는 현재 프라이밍 사관학교에서 교무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수업은 1시간 정도 진행하는데요. 실장으로 항상 학교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배움을 더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얼마든지 더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박성철 강사가 전하는 수업 취지에 대해서도 들어봅니다.
학생들한테 좀 이 한국의 문화를 가르쳐주고 싶고 또 접점을 좀 주고 싶었어요. 특별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유은지라고 하는 탈북 기타리스트를 저 유튜브로 좀 접하게 되었어요. 많이 좀 충격을 받고 좋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동일하게 기타로 우리 한국과의 좀 접점을 좀 만들어주자. 이지라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가 되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기타를 열게 되었습니다.
박성철 강사는 이전에도 한국 출신의 시민을 대상으로 이 기타를 가르쳤는데요. 탈북민 수강생이 받아들이는 습득력이 더욱 빠른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잘하고 탈북인들도 저렇게 우리 문화랑 다르지 않구나. 정말로 배울 것도 많고 좀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거. 제일 뿌듯하고요. 일단 잘 받아요. 그리고 빨라요. 그리고 본인 얼마나 해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습득이 빠르다고 해야 되겠죠. 뭘 가르쳐주면 그거를 바로바로 이해를 하고 따라와 주십니다. 탈북인이라 좀 이렇게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파도 해내는, 참는, 뭐 그까지가 탈북됐는데 이것도 못하겠어? 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수업을 통해서는 제2의 유은지처럼 기타리스트를 양성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점을 둔 건 악기 연주를 통한 마음의 쉼이었습니다.
다들 여기서 기타를 배우는 게 아니라 기타를 통해 가지고 쉬는 거예요. 쉬는 거. 탈북관이라고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쉬는 거예요. 머리 좀 식히고 마음도 식히고 식히다 보면 아 내가 더 배우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있으면 기타를 더 배우고 내가 클래식 기타를 배우고 싶어 라고 하면 더 배우고 내가 베이스 기타를 배우고 싶어 하면 더 배우고 자꾸 더 배워서 이 문화랑 같이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연말에는 수강생들의 실력을 더 갈고 닦아서 봉사활동이나 또 학교 내에서 장기 자랑을 선보이고 싶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이브나 우리 뭐 어떤 잔치나 대중들한테 뽐내고 싶은 거죠. 장기 자랑도 좀 하고 싶고 제가 마음에 그리는 그 인근 그 서울시에 있는 그 탈북시설 중에 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방법을 좀 찾아주고 싶은데 우리 학생들하고 가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연주를 하면 좀 힘이 되지 않을까. 기타가 어려운 게 아니다. 그냥 집에 그 반려견처럼 기타 하나 두고 내가 쉬고 싶을 때 기타 딱 잡고 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반려기타. 그 반려기타처럼 그냥 외롭거나 우울할 때 그리고 또 혹 그 북한에 있는 가족도 생각날 때 기타를 잡고 연주하는 그런 반려기타를 하나 선물해 주고 싶은 거죠.
현재 기타교실의 수강생 가운데서는 탈북민 김선희 씨가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어렸을 적 아버지에게 기타를 배웠던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여기 와갖고 빨리 적응하려고 엄청 바쁘게 뛰어왔어요. 그래갖고 좀 쉼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신청했어요. 제가 5살 때 아빠한테 배웠어요. 그게 다예요. 집에 기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젊었을 때 치던 기타를 선이 너도 배우자 해갖고 가르쳐줄게 해갖고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정도 배운 게 끝이에요. 아빠가 시간이 없어서 계속 출장을 다니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편할 때 시간이 날 때 가끔 배운 정도 예, 그리고 아빠가 없을 때 제가 그냥 뚱땅거려 본 정도 예, 그 정도였어요. 근데 거기서 한다고 하니까 아빠 생각이 갑자기 확 나는 거예요.
아직 많은 곡을 연주하지는 못하지만 김선희 씨는 기타 교실을 수강하면서 새로운 기타도 장만했고요. 자녀들에게도 배운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삶이 좀 풍성해지는 느낌이에요. 예, 계속 영어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공부만 했는데 좀 더 칠 수 있는 곡이 좀 늘어나면서 제가 집에서도 칠 수 있고 기타를 하나 샀거든요. 그래갖고 예, 집에서도 치고 하니까 힘들 때마다 치고 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내 삶이 좀 더 풍성해지고 예전에 아빠 생각하면서도 치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저도 배우고 우리 집에 가정에도 좀 훈훈한 분위기가 돌고 애들도 좀 가르쳐주고 제가 배우면서 또 애들도 가르쳐주고 하면 많은 시너지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샀죠.
기타를 배우는 이 시간이 행복하다는 김선희 씨는 기타 연주곡을 10곡 이상 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고요. 더불어 자신의 연주가 훗날 북녘에도 울려 퍼져 아버지에게도 닿을 수 있길 바랬습니다.
가까운 목표는 유튜브나 라디오나 프로그램 그런 데서 제가 치면 고향에 계신 아빠가 라디오 같은 걸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우리 딸이다라고 듣지 않으실까. 지금 계실지는 모르지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도 이렇게 좀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탈북민들은 음악 쪽에 생각을 거의 못하거든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목숨을 걸고 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뤄야 될 것들만 아마 목록에 가득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인생이 마라톤이잖아요. 오래오래 뛰어야 되는 마라톤이니까 음악이나 기타나 이런 악기들로 좀 내 삶을 좀 더 이렇게 쉬어가면서 장기간 마라톤을 더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갔으면 좋겠는 바람이죠.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의 관심사를 물어볼 때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취미가 뭔가요? 이런 질문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봤습니다. TGIF.
What do you do on the weekend? Do you have a special plan?
No, same. House chores. How about you? Anything special going on?
Not really.
What do you do for fun?
I like walking in the woods.
TGIF. Thank God it's Friday.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이 돼서 기쁘다는 말이죠.
What do you do on the weekend? Do you have a special plan?
주말에 뭐 해요? 특별한 계획 있어요?
No, same. House chores. How about you? Anything special going on?
아니요, 똑같아요. 집안일들. 당신은 어때요? 특별한 일 있어요?
Not really.
아니요, 별로.
What do you do for fun?
여가 시간에 뭐예요? 어떤 사람의 취미나 여가 시간에 즐겨하는 일이 뭔지 궁금할 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What do you do for fun? 비슷한 질문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여가 시간에 뭐해요?
What are your interests?
뭐에 관심 있나요?
What are your hobbies?
취미가 뭔가요?
Do you have any hobbies?
어떤 취미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겠죠? Hobby, 취미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상대방의 취미를 알 수 있는 질문들 기억하시고 자연스럽게 대화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What's your favorite pastime?
Listening to music.
What's your favorite pastime?
가장 좋아하는 취미 생활은 뭔가요?
Listening to music.
음악 감상이요.
What do you do in your spare time?
I love reading books.
What kind of books do you like to read?
Anything funny.
What do you do in your spare time?
한가한 시간에 뭐 해요?
I love reading books.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What kind of books do you like to read?
어떤 종류의 책 읽는 걸 좋아하나요?
Anything funny.
어떤 거든 재밌는 거요.
What do you do when you are not working?
I enjoy getting together with friends.
What do you do when you are not working?
일 안 할 때는 뭐 하시나요?
I enjoy getting together with friends.
나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럼 한 번 더 어떤 사람의 관심사를 물어볼 때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여가 시간에 뭐 해요? 취미가 뭔가요? 다양한 표현들 질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What are your interests? What are your hobbies? Do you have any hobbies? What's your favorite pastime? What do you do in your spare time?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상대방의 취미, 여가 시간에 어떤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는 영어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